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시편 42편의 전반부의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이 시편 42편이 고라자손의 노래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칼빈이 이 시편의 내적인 특성을 볼 때에 이 시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그렇게 단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삶의 형편 속에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 그러면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매우 두렵고 낙심되는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은 그가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예배 가운데 누렸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는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이 주일의 예배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의 예배에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정의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으로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환난과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낙담과 두려움에 빠질 때에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이렇게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의심할 필요 없이 사탄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자신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싸워서 이 영적인, 내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낙심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에 우리는 마음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불신앙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낙담케 만드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외부로 와가지고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싹 제거해 주어야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다 제거해 주셔서 내가 평안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장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삶의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게 해주시는 그런 영적인 승리와 삶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낭만과 두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는 이 낙심과 두려움이라는 이 두 가지를 그는 이겼습니다. 그는 성일에 누린 영적인 기쁨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겨나갔습니다. 그가 이제는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성전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즉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외적인 은혜의 방편을 모두 다 상실하고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순간에도 그는 믿음을 발휘하여서 그런 어려움들을 대면하였고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승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였던 그 비결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 시편의 기자가 발견한 또 하나의 영적인 회복의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이 6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6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외적인 모든 그 방법을 그가 잃어버렸고 그가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운데서 성전을 떠나 있는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낙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형편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에 더 많은 불행과 더 깊은 절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딘가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인가? 라고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유다 산지 가운데 있는데 요단은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즉 국경 밖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르몬산은 이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방의 산지입니다. 미살산이라고 할 때 이 미살산은 어딘지 모르지만 다른 번역을 통해서 본다면 작은 산들입니다. 즉 작은 산들이 겹쳐져 있는 그런 깊은 산지입니다. 외진 곳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공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방랑자와 같습니다.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그 속에서 낙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적인 상황은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삶의 위기입니다. 특별히 개인의 삶에서 이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마땅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고 홀로 떨어져 있어서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대면하고 홀로 싸워야 하는 그런 순간은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려운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읽어보시면 이 7절은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편의 기자가 그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어려운 상황이 그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칼빈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주의 물기둥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주의 폭포 소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폭포 소리를 낭만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폭포가 우리 머리 위에서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낭만적이고 행복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폭포가 자기의 머리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원문을 이 원문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주의 물기둥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기둥이라고 해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이 지중해 동쪽에서 종종 일어나는 어떤 자연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뉴스에서도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토네이도가 바다에서 불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물기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물기둥이 하늘로 높이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때에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이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폭포처럼 그 물이 쏟아지면 그곳을 항해하던 배들이 침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그와 같은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큰 고난이 몰아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고난이 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거의 파멸을 이르게 할 정도로 고난이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그런 괴로운 형편을 그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고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서는 그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그의 대적들이 그에게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도와줄 수 있느냐 라고 그를 조소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의 마음에 이 닥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날 때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의 피부가 넘어져서 쓸려서 벗겨지는 찰과 상을 입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를 맞을 때에 우리의 근육이 파열될 정도로 매를 맞게 된다면 그것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충격이 우리 뼈에 가해질 때에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너무 힘들 때에 뼈에 사무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뼈에 사무치도록 고통스러운 비방이 그에게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의 삶에 고통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더 불행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더 심해지고 있는 처지를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빨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이 어려운 처지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속히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영혼에 정말 어려운 시험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시험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옳은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삶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탄식하면서 고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과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시편의 기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먼저 그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도 모두 다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것을 자기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것이 나쁘고 이것이 나의 삶에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더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 시편의 기자가 이 기가 막힌 나쁜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7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은 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파도와 물결이 자기를 휩쓸고 있는데 자기를 휩쓰는 이 파도와 물결을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파도와 물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고난스러운 상황이 자기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있는 불행을 결코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은 우리 자신에게 불행은 나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나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이 불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불행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나쁜 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을 바라보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해 보이는 그 일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시편의 기자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만드는 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볼 때에 그가 그런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삶에 있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그 고난을 바라볼 때에 그 고난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고난이 나에게 해를 주거나 나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성도들이 보이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삶에서 계속되는 불행과 고통과 더 심해지는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겸손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할 때에 이 시편의 기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과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8절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이 8절의 그 동사의 시제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제를 과거 시제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셨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 사람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래 시제로 해석한다면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내게 베푸실 것이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을 것입니다. 즉 그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이고 그리고 내게 찬송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구절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불행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면서 주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의 어려운 점은 이 시편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의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과 상태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8절과 9절을 읽으면은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가 그렇듯이 시편은 시는 이 짧은 몇 마디의 단어와 구절 안에 깊은 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빈의 해석대로 이 8절과 9절을 읽는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인자를 베푸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자기의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행하는 놀라운 영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으면 안 됩니다. 아,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잘못된 기도의 전형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저 말을 많이 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이런 형편, 처지, 어려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말을 많이 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안한 대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나의 삶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의 형편을 바꿔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히 미신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매달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간 들어주시겠지,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한숨 짓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찾기 위하여 그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 손 아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태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아래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만드는 가장 올바른 기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묵상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다고 해서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앉아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쏟아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도 그들의 기도를 읽어보면 그들의 기도가 단순히 자신의 머리에서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스르트의 기도를 읽어보면 그들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5분이나 10분만 기도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저 졸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우리 자신을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 그것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영혼의 갈망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나의 삶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붙드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똑똑하게 잘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마음 가운데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정한 성도는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어려움에 대한 자동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성도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은 무수한 많은 일들 속에서 실망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많이 실망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는데 그런데 내 삶의 그 일들이 내가 기도한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가 몇 마디의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계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이 깊은 교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내가 몇 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는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몽롱한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도의 장소는 그냥 내가 막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말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줄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올림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것이 또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어떤 수고와 노력 그 이상인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충분한 힘을 얻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기까지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8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내 자신의 지식으로, 내 자신의 의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영혼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처럼 영혼이 낙담하지 않고 불안해하는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찬양할 그때가 오기까지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심과 회의를 극복하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보아야 할 영적인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는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의 그 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십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로 나갈 때에 천사들이 와서 우리 주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자신의 모든 영혼을 쏟아부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이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군병들에게 사로잡히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모욕을 당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그가 수치를 당하시면서 매를 맞으시고 그의 삶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렇게 매질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신을 내어 맡기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신 기도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삶에서 매우 낙심되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며 승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여러분들이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능히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기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